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현금 자산 한 10억 원 정도 있고, 그래서 다 합쳐서 총 재산이 최소한 30억 이상 정도 있으면 이 사람들을 대개 부자라고 분류합니다. 국민은행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1년 동안 3만 6천 명가량 늘어서 약 2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한 15%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까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부자들 숫자는 꽤 많이 늘었죠.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형태를 보니까 역시 부동산 비중이 53%, 금융자산 비중은 42%였습니다. 부동산은 1%포인트 정도 늘어났는데 금융자산은 약간 그만큼 줄었고요.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이제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한 부자가 10명 중에 7명이었다는데 그런데도 정작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또 전체의 5%밖에 안 됐답니다. 부유층들의 부동산 사랑은 여전한 것 같죠. 우리 속담에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밥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든 저렇든 많든 적든 덕을 끼치게 마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시대의 부자들이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데도 덕을 좀 끼칠 수 있게 이걸 바란다면, 글쎄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걸까요? 8월 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최근에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이런 노동정책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물론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바깥에서는 부작용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를 연결해서 주요 노동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 좀 오늘 들어보겠고요. 버는 만큼, 가진 재산만큼 세금 신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세청은 알게 모르게 다 적발해낸답니다. 국세청이 탈루소득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오늘은 이 비밀을 좀 세무사 한 분 모시고 들어보죠. 8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이란 제재를 해제했었죠.
2년 반 정도 됐죠, 그때 해제할 때.
예.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합의다라고 비난을 퍼부었었고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지난 5월 초에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6일까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를 했죠, 이란에. 그러니까 어제가 딱 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것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별도의 성명도 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였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를 했고,
예,
도리어 뭐 살인적인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그동안 이 핵합의 때문에 이루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이란과의 핵 제재, 그러니까 이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에 다른 국가들이 좀 동참을 해달라라고 촉구까지 했는데요. 이 제재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일 0시 1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의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란을 묶겠다는 건데,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쉽게 네, 말하면 이제 과거에 2016년에도 그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풀어줬던 걸 다시 그 과거로 돌린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란으로서 물건 사오지도 말고 이란에다 네, 물건 팔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관계된 뭐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정확히는 이 2단계에 걸쳐서 이 제재가 이루어지는데요. 1번은 뭐 그 첫 번째 제재는 바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예.
미국 업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란 정부의 달러와 구매, 그다음에 이란 니아라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의 금 귀속품 거래, 흑연, 알루미늄, 철, 석탄, 소프트웨어, 자동차 거래 등이 제재 사항으로 명시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는 2단계 제재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2단계 제재의 내용은 이란의 석유 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 에너지 선박, 조선 거래,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1차 제재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딱 걸려들 것 같은 거는 자동차 수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란에 수출하는 자동차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제재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 제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2단계 제재에 들어가면 석유, 원유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란과 관련된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수출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제재에 들어가면 중소기업들 영향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요? 맞아, 이란 저렇게 제재해야지 우리나라도 동참할게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개 미국이 이런 일 벌이면 유럽이나 뭐 러시아, 중국은 각각 반응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활동에 대해서 사실 다른 정부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지는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제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란 핵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합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행정성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냈고요.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을 앞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고는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제3국까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은 미국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면 예외국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미국 행정부가 이제 예외국 인정하는 국가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도 이란산 원유 꼭 수입해 와야 됩니다. 다른 데서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예외 신청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예외국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도 남아 있고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예외국 인정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제재까지 90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또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게 되겠죠.
네. 오늘 정부가 전기요금 경감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로 누진제 대책을 내놓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예.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뭐 이런 데에 대한 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해주기 바란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언급이 있자마자 어제 오후에 기자들에게 이제 산업부 쪽에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열겠다라고
예.
이제 문자들이 돌았고요. 오늘 지금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당정에서 살짝 흘렸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내용을 흘렸고요. 누진제 완화를 하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제 구간이 3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간들을 각 구간마다 100kW씩 올려주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한이 지금 200kW거든요.
예.
이걸 300kW로 늘려주고요. 2단계 상한은 400kW에서 500kW로
알겠어요.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를 한 100kW 더 썼다고 하더라도 누진제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정에서 발표한 바로는 가구당 19.5%가량의 요금 부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
어제 저희 언론에서 예상한 바로는 그 대통령 발언에 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 전기와 같은 이런 요금과 관련돼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쿠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책에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요. 아마 오늘 대책이 발표되면 이 부분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바우처 지급, 에너지 바우처 지급 같은 게.
에너지 바우처 지급이라는 게 전기요금 결국은 상품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 에어컨 있는 분들이야 이것 때문에 고맙겠는데 에어컨 없는 분들은 깎아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더위 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조금 있는데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전기요금 좀 썼는데 이렇게 에어컨도 많이 돌리고 해서
예.
요금 폭탄이 나올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정부가 깎아준다니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한 차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에도 7월, 9월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서 정부 발표로 4,200억 원 정도의 혜택을 돌려줬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올해는 지금 2,700억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한전이 한국전력공사라고 해서 공사라는 이름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공개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분이 한 50%가 넘고 그 외에 국민연금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뭐 시티은행이나 외국계 지분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주주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버려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 수익을 손실로 전환하는 바로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주주들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배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영진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투자자 간 소송, ISD 소송에 해당이 될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뭐 대책이나 이런 걸로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상장된 회사를 뭐 주식을 사들여서 다시 상장 폐지를 시키든
정부 기관으로 만들
맞지 않느냐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리가 없지는 않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깎아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복지는 복지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전기를 많이 쓴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복지 차원으로 세금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도리어 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래요.
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그래서 궁금해서 에어컨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뭐 한 2, 3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 80%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섯 집 중에 한 집은 아직 에어컨 없는 건데 에어컨 있는 네 집에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 다 더하면 한 집에 요즘 싼 게 어떤 겁니까? 벽걸이 에어컨? 그거 하나씩은 살만한 가격은 되겠더군요. 예.
근데 또 이제 뭐 그리고 나서 바우처를 또 지급해야 그분들은 또 전기요금 걱정 안 하면서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선언을 했으면 뭐 나름의 대책을 또 만들겠죠.
네.
전기요금 검침일을 바꾸게 해준다면서요? 이거 검침일을 바꾸는 게 전기요금 계산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한전이 그 전기 검침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미리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예, 예.
전기요금 체크해 가는 날이. 예.
네, 네. 그래서 뭐 12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일 날 하는 거고요.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검침원들이 일일이 지금은 와서 거의 수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한 날 한 시에 할 수 없죠, 당연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 날짜들이 모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료가 갑자기 폭증하는 상황에 이 검침일에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1일부터 15일간 뭐 보름간 100kW의 전력을 사용을 하고
예.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해서 7월 15일에서 말일까지 300kW를 썼고요.
예.
8월엔 더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8월 1일에서 15일까지 또 300kW를 쓰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니 8월 15일부터는 100kW로 전력 사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네.
검침일이 1일이라고 하면 7월 전기요금이 400kW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6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검침일이 15일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15일부터 조금 더 많이 쓴 거지 않습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 300, 예. 300, 100 이렇게 썼으면 보름씩.
예.
그러면서 전기요금 검침할 때는 100, 300쓴총400쓴 거를 한 달로 치고.
네.
300, 100을 쓴 400을 또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400 쓰셨네요 해서 400짜리 고지서가 두 개 나가는데.
15일날 검침을 해버리면 아, 600을 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300, 300, 100 이렇게 썼는데 300, 300 쓴 때를 한 달로 잡아버리면 즉 15일날 검침하고 그다음 달 15일에 또 나오시면
예.
이번 달엔 600 쓰셨네요 하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아까 이제 한 400kW 썼을 땐 6만 5천 원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누진제가 적용되면 13만 6천 원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동일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구하고
예.
이 검침일에 따라서 나는 16만 원을 내고 어디는 6만 원을 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몇 년간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위 쪽에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예.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조정을 하거라라고 지금 한전에 지시를
알겠어요.
했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숙제인데
네.
일단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전화해야 우리 검침일이 15일인 걸 5일이나 뭐 1일로 바꿀 수 있냐 이것도 궁금하고
네네.
더 궁금한 건 검침일을 며칠로 바꾸는 게 우리 집에 제일 유리한지를 제가 어떻게 알고 그걸 바꿔달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검침일 변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24일부터 한전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 2, 3 누르시면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1년에 딱 한 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바꾸고 나면 계속 그날 검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여름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중순 넘어서부터 이렇게 더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신다라면, 1일부터 말일까지 조정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요.
네.
또 겨울 되면 뭐 전기를 이제 난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1년에 한 번밖에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번 여름만 생각하면 김 기자님 이번 여름에는 그럼 가장 더웠던 구간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예예 예. 회피해서 이제
거기서 그 가장 더웠던 구간의 한 복판에 저 전기 검침을 받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래야 집중해서 쓰는 전기 요금이 두 동강 반으로 딱 나눠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시면은요, 검침일을 이동을 하시면 먼저
예.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
예.
뒷부분은 다음 달에 옮겨서 이렇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 날씨가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덩이 큰 나라도 아니고 결국 더운 날은 전 국민이 다 같이 더웠을 테고 같이 에어컨 틀었을 테니.
네.
날짜 쭉 보고 나서 요 날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전 국민이 다 그렇게 바꾸는 게 제일 요령이겠어요. 사실은 뭐
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쓰는 에어컨 사용량이라는 게 날씨에 따라 다른 거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저도 이 생각 해봤는데 7월, 8월, 뭐 9월 이게 제일 덥거나 6, 7, 8이 더우면
네.
그냥 이 구간 나누게 하지 말고 그 석 달치 전기 사용량을 3으로 나누든 두 달치 전기
평균으로.
사용량을 둘로 나누든 그냥 평균으로 네. 부과해 주면 도대체 며칠로 잘라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예.
한전에서 다달이 받던 걸 3개월 동안 기다렸다 받는 것 자체가 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제도 보완 얘기가 나오면
정산을 좀 해 주면
또 대안으로 네. 한번 제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께서 기사를 좀 쓰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얼른 한번 들어보죠.
네네.
정부가 BMW에서 자꾸 불나는 이런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예. 이번에 BMW가 국내에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좀 미뤄왔던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BMW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해지고 도입 얘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도입에 최근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일단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서 이달 중에 법령 개정 등 관련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예.
이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협의에서 여러 가지를 좀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 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박순자 의원이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느냐의 여부가 좀 관심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만약에 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예.
기업에게 그 실제 피해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핵심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갑자기 타다 불나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값 물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네.
놀라셨습니다, 고객님 하고 끝입니까? 이게 예. 도입되면 얼마가 배상하라고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수십억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몇 배 이상의 그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최대. 예. 그렇게 되면 그 최고 한도의 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임경수 씨 질문인데요. 우체국에 갔더니 예금이 있더라. 은행하고 똑같이 예금도 있고 뭐 적금도 있고 보험도 팔고 다 하던데 대출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예금 받을 것 받아서 대출해 줄 곳을 못 찾아서 난리인 것 같은데 우체국은 왜 대출을 안 하는 건지. 우체국은 대출을 안 하면 그럼 그 예금 받은 돈 다 어떻게 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이 우체국은 뭐 주로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는 게 주 업무인 기관인데 예금도 받고 보험도 팔고 하게 된 건 1983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배달해서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제 금융사업을 해서 적자를 메우자, 살림에 보태쓰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예금이나 보험이 일종의 부업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부업인데 대출 업무까지는 하지 말아라. 예금이야 뭐 소포 받는 직원이 같이 받아도 되는데 대출은 또 대출 받는 사람이나 기업의 신용평가도 해야 되고 또 자칫해서 돈 떼이고 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대출 업무는 못하도록 법으로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대출 업무를 안 하고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같은 소비자가 맡긴 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거는 하는데 그냥 가서 아무런 뭐 맡긴 돈도 없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빌려줍니다. 물론 우체국은 대출 업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항상 기회만 있으면 매번 손은 드는데 은행들이 싫어하겠죠.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뭐 우체국은 배달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 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서민금융을 우체국이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도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는 우체국이 예금도 받고 가서 우체국이 또 대출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지금은 대출을 안 하고 있는데 대출을 안 하면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을 어떻게 굴릴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알아보니까 주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가끔 주식시장에서 국가라고 하는 투자 주체가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우체국이 산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예금한 분들 이자도 주고 남는 돈으로 우체국 운영도 하고 그래서 돈이 남으면 또 정부 예산에도 보태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지난달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했던 법의 해석을 달리해서 52시간으로 못을 박았고요. 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여쭤보려고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예, 주당 근로시간이 이제 52시간으로 줄어든 지가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요. 어떻게 현장에서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아직 한 달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난 8월 3일 날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쭉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뭐 현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한 52.1%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고요. 부정응답이 한 25.8%니까 뭐 두 배가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선버스 기사 채용하는 데 좀 어렵다라는 것, 특히
예.
지방에 그죠 소도시 중심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ICT 업종에 이른바 탄력 근로 시간제를 요구하는 부분들 해서 조금 산업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종별 간담회도 하고
예.
애로 사항도 듣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사업장들이 충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네.
과거에는 52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했고 그래야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정도로 직원을 뽑아놨을 텐데,
네.
지금은 52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해요? 아니면 직원을 더 뽑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일단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는 주당 40시간입니다.
예.
그죠? 주 40시간이고 이른바 주 5일 근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 40시간에 저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 연장 근로를 이제 52시간까지 뿐이 못 한다라고 이제 법 개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300인 이상 기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시행하기 전에 5월 달부터 6월 초에 걸쳐 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3,627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한 60% 정도는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한 40% 정도가 이제 주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현재도 뭐 이른바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었다라고 답변하는 이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한달지,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유형 근로 시간, 그다음에 교대제 개편, 그다음에 뭐 생산 설비를 개선한달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을 더 뽑는 것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다음에 예 유연 근로라고 해서 이른바 예. 최근에 많이 보시는 게 이제 탄력 근로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일 좀 더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탄력 근로라는 게 바쁠 땐 일을 좀 더 하고,
예.
덜 바쁠 땐 상대적으로 일을 좀 덜 하는 형태로, 유연하게 일을 하자는 그런 것들인데요.
예.
현재도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니, 조금 더 보완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겨울에 네. 일 많이 했으면 그거 쌓아놨다가 여름에 좀 일 더 하던가 해도 괜찮도록.
뭐 그런 건데 예.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이제 2주 단위하고
예.
3개월 단위로 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짧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위 기간들을 좀 넓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름 겨울 뭐 한 6개월 단위로 끊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런 탄력 근로제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즉 우리 회사는 뭐 가을 한철만 바빠요라든가 겨울에만 특히 바쁘지 여름에는 덜 바쁘니 겨울에는 야근 주휴를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때 네네. 넘치는 거는 여름에 좀 근로 시간 줄여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요구인 것
예,
같은데
예. 지금도 이제 여전히 예.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단위라고 해서
예.
저희는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3개월짜리 두 개를 이어서 붙이게 되면
네.
극단적으로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탄력 근로 시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성수기에
네.
이 많을 때는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3개월 단위가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현재 52시간에 12시간 해서 64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요런 기간들이 이제 더 길어지면 이른바 그 탄력 근로 시간제를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잘 쓸 수도 있겠지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이제 탄력 근로 시간제 도입하게 되면
네.
그 기간 동안에 64시간을 하더라도 그 연장 근로 수당을 못 받게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시 이제 이게 원래 근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에 대한 필요성 내지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도 좀 해보죠. 최저임금도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네.
일단 평가하십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OECD 국가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나라들이고요.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중위소득의 뭐 월급이 중위소득의 3분의 2가 안 되는 걸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한 23.5%에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임금 불평등 구조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저임금 근로자들을 소득을 좀 높여가지고 거기 있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말씀 듣는 것처럼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많은 문제들, 애로사항들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 저희가 정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정해서 계속 올려가면서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있는데
네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항상 좋은 점만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2만 원, 3만 원으로 올리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 점만 있으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면 되는 거라서
네네.
다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이게 저울질을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올렸을 예. 때는 좋은 점이 더 많을까 나쁜 점이 좀 많을까 하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정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하는 게 그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건
네네.
그게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꺼번에 많이는 못 올리고 조금씩 조금씩 괜찮은가 싶은 상황까지 보면서 또 올리고 하는 걸 텐데.
예, 지금 말씀하신
그걸 어떤 기준으로 올리죠?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없애자 내지는 최저임금은 정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은 없는데.
네네.
올리는 폭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정부에서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면
네.
이 올리는 폭이 이 정도면 과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예, 예.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10.9%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10.9%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장점은 좀 극대화하면서 이른바 여러 가지 단점들, 문제점들은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 다만 아쉽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용자 측 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뭐 예.
최저임금 결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런 장점을 이제 극대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결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급 판단이 네네. 그게 그렇게 된 결정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린 건지 아니면 너무 적게 올린 건지를 그걸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계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번 한 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도 계속 매년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많이 올린 건지 적게 올린 건지를 근로자 입장에서는 늘 아쉽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늘 부담스러운데
네네.
이거를 항상 그때그때마다 목소리 큰 쪽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그게, 어느 쪽이든 지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최저임금 법에 보면, 이른바 이제 그 물가 상승률, 노동 생산성, 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 등등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결정하게 돼 있고요.
네.
이번에 10.9%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이제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협상 배려분,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개선분, 이런 형태의 이제 나름의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많다 또는 적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다른 입장인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뭐 지표를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뭐 올라간 것이 적다 생각할 수 있고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본다면 많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예.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걸 발표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만 원까지 시간당 만 원까지는 뭐 단기간에 공약대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올릴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요. 만 원 네. 이후의 목표치는 혹시 있습니까?
일단 1만 원 달성이 되고 나면
예.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일단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 인상하는 제도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차관님 그러면 만 원까지는 네. 일단 달성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 만 원이라는 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저 작년에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예.
전부 다 이제 최저임금 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시기는 조금씩 다른데요.
예.
그래서 1만 원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뭐 2016년도 중위소득, 즉
예.
1만 원이 되면 한 달에 209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그 월급은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한 2,508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2016년도 중위소득이 이제 한 2,400, 2,500 가까이 됐습니다.
차관님,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쭐 때도 이게 많이 올랐을 때 부작용도 있고 그렇다고 안 올렸을 때 단점도 있으니
네네.
이거를 전문가가 잘 결정을 해야지 정치권에서 만 원을 공약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그게 더 부족하면 만 2천 원으로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과하다 싶으면 9천 원에서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예.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고 본 것이고요.
예.
그 만 원이라는 거에 그렇게 뭐 크게 연연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나름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
내년 최저임금도 일단은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잘 알고 계시는 듯하니 잘 다음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의 이성기 차관이었습니다.